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 수를 낸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미국민들의 정서는 봄바람과 함께 활기를 찾고 있는 걸까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미 전역에서 발견됐고 감염 속도와 증세가 더 강력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권고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미국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우버택시의 3월 예약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미 언론들은요, 이 긱 경제 형태인 우버의 택시 예약자와 음식 배달 주문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구해서 임시로 계약을 맺고 이를 맡기는 형태의 경제 방식을 긱 경제라고 하는데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딘가에 고용돼 있지 않고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일을 하는 임시직입니다. 보통 택시 회사는요, 회사에 소속된 운전기사들이 차를 모는데요. 길경제, 택시, 그러니까 우버나 리프트 같은 택시는 차량 소유자 누구나 뭐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원하는 시간에 우버 회사의 택시기사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의 이동이 사라지면서 택시 운송업체뿐 아니라 우버 역시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음식 배달 서비스가 대중화되지 않은 미국에서 각종 음식을 배달해주는 서비스에 우버가 뛰어들면서 식당 주인도 살고 우버도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음식 배달만 150% 이상 뛰어서 연간 52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사상 최대의 기록이라고 하네요. 이러다 보니 현재 우버 운전자 수가 모자란 상황인데요. 우버는 총 2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보너스 지급을 발표했고요. 리프트 역시 추천 보너스 계획을 밝힌 상황입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요, 한 달에 100회에서 200회의 택시 운전을 할 경우 2,000달러의 수익까지 올릴 수 있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솔깃한 일시 보너스 급여 제도 정보도 흘렸습니다. 요즘 우버택시를 타면은요, 운전석과 뒷좌석을 비닐로 막아서 어떠한 바이러스도 오가지 못하게 방역 규정을 지키고 있는데요. 승객의 안전도 지키면서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기를 미국인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들을 정리해서 한반도 현안 뒤돌아봅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각 분야 전문 여성 언론인들과의 대담을 전해드립니다. 또 VOA 이야기 미국사,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으러 온 사람들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4월 셋째 주 순서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2021 오스카 한류. 영화 미나리로 2021년 93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배우 윤여정 씨가 오스카 시상식 참석을 위해 지난 4월 13일 미국행 비행기를 탔죠. 윤여정 씨는 미국 아카데미 측으로부터 여우조연상 후보로 공식 초청돼 현재 시간 25일 오스카 시상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윤여정 씨가 소속된 후크 엔터테인먼트가 관련 성명을 냈습니다. 이미 미국 배우 조합상과 영국 영화 TV 예술 아카데미 등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여우 조연상 수상하는 기염을 토하며 한국 영화계에 새 역사를 쓰고 있는 배우 윤여정은 지난 3월 15일 오스카 여우 조연상 후보로 지명된 후에 하나의 작품을 5명의 다른 배우들이 연기를 해서 등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기에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상을 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만큼 세계 영화인들의 큰 축제에 초청받아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미나리가 미 전역에 또 한 번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아카데미 오스카 시상식에 지난해 수상자였던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시상자로 상을 받았던 쪽에서 이번엔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해 연이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는 12일 이번 시상식에 참석하는 1차 시상자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명단에는 지난해 작품, 감독, 각본, 국제영화상 등 4개의 트로피를 거머쥐었던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영화 전문 매체인 인디와이어는요, 역사를 만든 봉 감독이 2021년 오스카상에 복귀한다고 전하면서 이번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수여할 가능성을 점친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윤여정 씨와 봉준호 감독은 전년도 수상자, 올해 수상자로 오스카에 또 한 번 한류 열풍을 더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은 미국 ABC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 225개국 나라에 생중계되는데요.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탓에 여러 곳에 무대를 설치하고 동시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Chief Diversity and Inclusion Officer, 다양성과 포용성 책임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월요일 지나 에버크롬비 윈스탠리를 새로 창설된 최초 다양성 및 포용 책임자로 지명했습니다. 이 자리는 다양성과 관련해서 미 외교단을 더욱 상징적으로 만들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지난해 전국적인 인종차별 반대 시위 이후 다양성과 형평성, 인종적 정의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으려는 바이든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월요일 국무부는 필요한 만큼 다양하고 포괄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기관이나 어떤 행정부보다 훨씬 더 깊다면서 정책과 관행과 사람들에 의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무부 내 소수민족이 백인보다 승진 기회가 29%나 낮고 여성과 소수인종이 국무부에서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한 독립정부 감시기구의 보고서도 언급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 직업은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를 더 나은 외교관으로 만들어주고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움을 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폴리티코는 에버크롬비 윈스탠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몰타 주재 전대사로 30년 이상 고위 외교관으로 재직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외교 공관을 이끈 최초의 여성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전 세계에서 미국의 얼굴인 국무부는 그간 유색인종 공무원을 유지 승진시키는 자체 기록을 개선하고 차별에 맞서기 위해 면밀한 조사를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가 자체 인종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고유책을 만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이후에 한국어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한 주간 주목을 받은 소식을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김동은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소식 알아볼까요? 미 정보당국이 북한이 올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재개를 고려할 수 있다고 평가를 했네요.
네, 미 국가정보국장실 ODNI가 18개 정보당국의 분석과 견해를 종합한 27쪽 분량의 미 정보당국의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를 13일 공개했습니다. 정보당국은 새 보고서에서 북한과 관련해 김정은은 미국이 북한의 조건에 따라 자신을 상대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올해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실험 재개를 고려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영내 안보 환경을 재구성하고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실험 재개를 포함해 미국과 동맹국 사이 균열을 일으키기 위해 공격적이고 잠재적으로 불안정을 야기하는 여러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보당국의 그런 평가를 한 근거가 있겠죠.
우선 북한의 핵 개발 의도와 관련해선 김정은은 핵무기를 외국의 개입에 대한 궁극적인 억제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핵 보유국으로서의 국제적 용인과 존중을 얻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마도 자신의 정권에 대한 현재의 압박 수준이 북한의 접근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할 만큼 충분하다고 보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또한 재래식 군대의 현대화 노력과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대외 관여, 제재 회피와 사이버 역량을 통해 핵 보유국으로서의 명성과 안보, 용인을 얻는 목표 달성을 도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번에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평가도 함께 했네요.
정보당국은 지난 10년 동안 북한의 사이버 작전 활동을 고려할 때 북한은 아마도 미국의 일부 주요 사회 기반 시설 네트워크에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소프트웨어 공급망을 손상시키는 작전도 수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런 정보당국의 평가가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국가정보국장실은 이번 주 상원과 하원에서 열리는 정보위원회 연례 위협 평가 청문회에 앞서 이례적으로 이번 보고서를 먼저 공개했습니다. 그만큼 바이든 행정부의 현 정세에 대한 상황 분석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향후 외교 안보 정책의 향배를 나타내는 지표로 평가됩니다.
네.
특히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은 다양한 분야와 여러 수준에서 미국의 이익에 도전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익을 훼손시키면서 이익을 증진시킬 역량과 의도를 보여줬다는 분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대외정책의 최우선 과제인 중국은 점점 더 거의 대등한 수준의 경쟁자로서 특히 경제, 군사, 기술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미국에 도전하고 있고 글로벌 규범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또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을 획기적인 지정학적 변화의 일환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유지를 위해 계속 군사, 경제, 기술적 역량을 축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러시아는 무력 사용을 포함한 기술을 이용해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미국에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란은 더 광범위한 악의적 영향력 활동을 통해 계속 영내 위협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선 영내와 세계 무대에서 파괴적인 관여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들이요. 북한이 6년 안에 핵무기를 200기 넘게 보유할 거란 전망치를 내놨네요.
네, 미국의 랜드연구소와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은 13일 발표한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한 대처라는 제목의 공동보고서에서 향후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고려할 때 기존의 핵 억제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연변 핵시설 사찰에 참여한 지크프리드 해커 박사가 2016년 기준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21.3에서 39.6kg으로 추정한 것을 근거로 북한이 2019년에는 30에서 53kg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북한이 2020년에는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을 통해 핵무기 67개에서 116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매년 12개에서 18개씩 늘려 2027년에는 151개에서 242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이런 전망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나왔습니까?
북한은 핵무기 보유량의 수적 우세를 활용해 제한적, 전면적 핵무기 사용 전략을 동시에 구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서해 북방 한계선을 포기하도록 무단으로 서해 5도 중 한 곳을 점령한 뒤 핵무기 협박을 통해 미한연합군의 재탈환 시도를 무력화하는 전략, 한국 주요 도시에 대한 제한적 핵공격과 40개에서 60개의 핵무기를 사용한 전면전 가능성 등을 거론했습니다. 핵무기의 수적 우위를 활용한 2차적 공격 능력은 주한미군 철수, 미 본토 위협에 따른 미국의 확장 억제력 공약 저해, 핵 확산을 통한 외화 보유 증진 등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향후 어느 수준을 넘을 경우 미한연합전력의 대응력으로 충분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임계선을 정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북한이 잠재적인 임계선을 넘을 경우에는 어떤 대응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보고서는 그와 같은 임계선을 핵무기 80개에서 100여 개, 대륙간 탄도미사일 15기에서 25기로 제시하면서 임계선을 넘을 경우 저위력 핵폭탄 종류인 B-61-12 8기에서 10기와 이를 투사할 수 있는 이중용도 전투기를 한반도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하시설에 숨어있는 북 지도부를 겨냥하는 저위력 핵폭탄의 한반도 배치는 북한이 향후 핵무기를 협박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면서 핵무기 동결을 보다 강력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한계선을 넘을 경우 현재의 억제 전략을 선제 타격 기반 핵 대응군 지도부 타격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존 하이튼 합참차장이 강조한 발사 왼편 전략을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네.
발사 왼편이란 적성국의 미사일을 발사 전에 무력화시키는 작전 개념으로 발사 준비, 발사, 상승, 하강으로 이어지는 비행 단계에서 발사보다 왼편에 있는 준비 단계에서 대처한다는 의미로 최근 미 국방부는 이 같은 전략의 전환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공저자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랜드연구소와 아산정책연구소가 개최한 화상대담에서 북한의 핵 보유량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이 같은 접근법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북한이 핵을 사용해서는 이길 수 없다는 점을 납득시킬 때 보다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도록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세 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인구 통계 전망 수치가 공개됐는데요. 북한 내 유일한 100만 명 이상 도시는 유일하게 평양이라는 분석이 나왔네요.
네, 국제통계 집계 사이트 월드오미터가 12일 북한의 최신 인구 통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평양의 인구는 322만 명으로 북한 주요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또 2위는 함흥시 55만 9천 명으로 평양의 6분의 1 정도이며 2위부터 10위인 신의주까지 다 더하면 약 338만 명으로 겨우 평양과 비슷해집니다. 월드오미터는 또 북한 전체 인구수는 약 2,586만 명으로 이는 전 세계 국가 중 54위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북한의 인구 감소 추세도 예측을 했다고요.
네, 월드오미터는 북한의 인구 증가세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2040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20년도 북한의 출산율은 여성 1명당 1.9명, 또 인구 증가율은 0.47%지만 2040년에는 0.01%로 떨어져 사실상 인구 증가가 멈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2045년도는 마이너스 0.08%, 2050년도는 마이너스 0.14%를 기록할 것이라고 월드오미터는 예측했습니다. 인구수가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중위 연령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0년 현재 35.3세인 북한의 중위 연령은 계속 높아져 2040년대에는 40.4세로 처음으로 40세가 넘어가고 2050년도엔 41.1세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월드오미터는 예측했습니다.
예. 자, 이런 인구 감소가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라면 뭐가 있을까요?
이 같은 인구수 감소 추세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입니다.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12일 VOA와의 통화에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핵 등 비대칭 전략 외에 재래식 군사력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인구 감소뿐 아니라 재래식 군사 능력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 운용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자, 마지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의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최근에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미 국무부는 이번 주 미국 의회에서 열리는 한국의 대북 전단 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앞두고 한국은 이 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한국이 독립적이고 강한 사법부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 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도구가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의 이 같은 발언은 오는 15일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한반도의 표현의 자유 실태를 점검하는 청문회를 여는 데 대해 내정 간섭이라고 언급한 한국통일부 장관 출신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수석 부의장의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인권 문제를 중요시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우리는 한국 정부와 긴밀히 접촉하며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과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관한 우리의 강력한 견해를 표명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변인실 관계자는 세계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옹호한다면서 북한과 관련해서는 정보가 자유롭게 북한으로 들어가고 나오며 또 내부에서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계속해서 촉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사실에 기반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은 한국과 같은 소중한 동맹과 함께 전 세계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며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인권과 북한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탈북민 사회 내 우리의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독자의 선택 시간에는 북한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에 대한 미국 정보당국의 평가, 또 북한의 핵보유 전망과 의미를 분석한 미한 민간연구기관의 최근 보고서, 또 북한의 인구 추세 전망과 분석, 또 한국의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현 기자였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미국 내 여성 언론인들과의 대담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종수 기자가 2020년에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야구 전문 기자 에미 구테레즈 만나보시죠.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23일 미국 메이저리그 프로야구가 드디어 개막합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난 봄에 시즌을 시작하지 못하고 넉 달 가까이 미뤄진 일정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최고의 메이저리그 전문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에이미 구티에레스 NBC 스포츠 기자와 함께합니다. 구티에레스 기자는 탁월한 스포츠 보도 활동을 통해 텔레비전 방송 최고 영예인 에미상을 여러 차례 수상했는데요.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즌 개막을 앞두고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V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Amy Gutierrez.
네, 저는 에이미 구티에레즈입니다. 제 성씨인 구티에레즈가 길고 발음이 좀 어려워서 그냥 에이미 G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방송 자막에도 이름이 그렇게 나가고요.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인 팬 페이지에도 에이미 G로 통하고 있습니다.
야구광들은 구티에레즈 기자를 미국 3대 야구 기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습니다. 폭스 스포츠의 켄 로젠탈 기자, 그리고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의 톰 베르두치 기자와 함께 말이죠. 동의하십니까?
Well, I'm honored to be in their company. That's very nice.
영광이죠.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은 있는데요. 제가 그분들과 동급으로 꼽힐 인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더 잘하라는 격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야구를 전문 취재 분야로 삼으셨던 건가요?
So, I worked in television for about 25 years. As a producer first.
아니요, 텔레비전 방송에 몸담은 게 25년째인데요. 제작을 지휘하는 프로듀서로 시작했어요. MBC에서 종합뉴스팀에 있었는데요. 사건, 사고도 다루고 정치 보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와 야구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 일할 때도 계속 관심이 그쪽으로만 가더라고요. 대학 때 배구 선수였거든요. 지금도 축구는 직접 해요.
아, 운동선수 출신이라서 자연스럽게 스포츠 기자로 방향을 바꾸신 거군요.
This was back in 2001 and ended up at Fox Sports in LA.
네, 2001년쯤에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Fox Sports에서 직접 카메라 앞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프로듀서여서 마크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전면에 나서게 된 거죠. 그 뒤로 메이저리그 전문 방송 MLB 네트워크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북부를 거점으로 하는 MBC 스포츠 베이 에어리어에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팀 전담 보도를 하고 있어요. 전국 방송 스포츠 프로그램에도 정기적으로 출연하는 중이고요. 책도 몇 권 냈습니다.
지금까지 야구를 보도하시면서 가장 좋았던 경험은 뭡니까?
Oh, there's so many. I mean, I've been able to cover three World Series championships. I've been able to cover perfect game.
아, 너무 많아요. 자이언츠가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하는 걸 세 번이나 제가 현장에서 보도했잖아요. 그리고 맥케인 선수가 퍼펙트 게임을 하는 것도 직접 방송했고요. 그런 위대한 선수들의 숨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그들과 몸을 부딪히면서 일한 건 저의 자랑거리고요. 평생 기억으로 남을 겁니다. 특히 우승 직후에 선수들이 탈의실에서 샴페인을 터뜨릴 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잖아요. 제가 거기 있었던 거 정말 잊을 수가 없죠.
어쨌든 야구 기자로서는 최고의 순간들을 모두 경험하셨는데 여성으로서 현장에서 인정받는 과정이 순탄했습니까?
I mean, it's easy to face people. It's just
여자라서 유리한 점이 있어요. 사람을 대하기가 보다 수월하니까요. 특히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모두 남자들이잖아요. 남자가 마이크를 들이댈 때보다는 여자가 마이크를 가져갈 때 더 솔직하고 속 깊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여성 특유의 부드러운 접근법과 배려심 같은 것들이 스포츠 현장을 보도하는 데 이점이 있는 거죠.
그럼 취재 현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어려움은 전혀 겪지 않으신 건가요?
As a female in a male-dominated industry. It's not just sports. That's across the board where
아니요, 저도 어려움을 겪었죠. 언론계가 남성 중심적인 곳이라는 건 스포츠 취재 분야라고 다르지 않아요. 보도 내용이나 품질에 대해 남자라면 받지 않았을 혹독한 비판이 시청자들로부터 날아오기도 했고요. 회사 내부에서 평가하는 잣대도 남자와는 다른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20년 넘도록 방송 현장에서 바라본 미국의 언론 자유 현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Well, I think if we're talking sports, we're still out of 10. But if we're talking general, it's definitely going down.
스포츠 분야만 놓고 보면 10점 만점에 10점이에요. 하지만 언론 전반으로 범위를 넓히면 최근 몇 년 사이 점수가 떨어지고 있는 게 확실해요. 불행하지만 인정해야 할 현실입니다.
미국의 언론 자유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 이유는 뭔가요?
Our current administration is, you know, the culprit in that.
정부가 언론을 대하는 태도를 먼저 지적하고 싶어요. 이전보다 적대적인 게 확연하잖아요. 언론 자유를 해치는 또 다른 원인은 가짜 뉴스들이에요.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그럴듯한 언론 매체의 보도처럼 포장돼서 인터넷에 돌아다니잖아요. 정치인들은 이걸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하고 있고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묵직한 과제를 던져주셨는데 야구 이야기로 돌아가죠. 메이저리그가 기존 팀당 162경기에서 이제 60경기로 시즌을 축소해 가까스로 열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여전한 가운데 시즌 끝까지 잘 운영될까요?
Well, my expectation overall is to be cautiously optimistic.
저는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입장입니다. 선수들이 모두 건강하게 짧은 시즌을 잘 마칠 수 있을 걸로 봐요. 왜냐하면 시즌 내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제도와 장비를 마련했고요. 경기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포괄적 방역 대책도 철저히 지키도록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선수들이 힘차게 뛰는 모습이 코로나 봉쇄 때문에 지친 미국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믿습니다.
메이저리그 시즌 개막이 미국 사회 전체에 활력을 줄 거라고 기대하시는 거군요.
America loves its baseball and sports in general are very therapeutic.
네, 미국은 야구를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스포츠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기능이 있어요. 미국뿐 아니라 메이저리그 개막을 손꼽아 기다려온 세계인들에게도 성공적인 시즌 운영으로 보답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치유가 필요해요. 잘 될 겁니다.
그럼 올해 메이저리그 최종 결승전인 월드 시리즈에서 어느 팀이 우승할까요?
Oh, they're gonna win the whole thing. Come on.
자이언츠가 다 이겨버릴 겁니다. 그렇게 당연한 질문을 하시다니요. 이건 제 바람이고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짧은 시즌이라 변수가 많아서 딱히 전망하기가 어렵네요.
좀 전에 미국은 야구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미국 사회에서 야구가 가지는 의미는 뭡니까?
Baseball in American life is tradition.
야구는 곧 전통이에요. 추억이고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인의 것이에요.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미국인들은 가족과 함께 밖으로 나가죠. 그 목적지가 야구장이었던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아이들 손을 잡고 야구장에 가서 가족이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게 미국의 전통 중 하나입니다.
미국을 하나의 추억으로 묶어주는 게 야구다. 이런 말씀인가요?
You know, we all have come from different backgrounds and speak in different dialects and different parts of the country have different accents and
그렇죠. 우리 미국인들은 각자 출신 배경이 달라요. 태어난 곳, 사는 곳, 언어, 인종 이런 게 다 다른데 이런 차이들을 묶어서 하나의 미국으로 만들어주는 게 야구입니다. 야구장에서는 야구라는 단 한 가지 언어만 사용하니까요.
북한에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과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에 관해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Regarding freedom of the press, it's imperative.
우선 언론 자유는요, 권력자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만드는 필수 요소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언론이 자유롭게 말하고 질문하는 게 제한된 곳들이 아직도 지구상에 많이 있어요. 그곳의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을 했을 때 보복당할 우려를 안고 사는 거죠. 우리는 미국에서 그런 걱정 안 하고 살잖아요. 우리와 같은 자유를 모든 세계인이 누려야 정상입니다. 그런 자유를 얻기 위해 일어서는 용기를 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서 쟁취하라고요. 자유는 가만히 있으면 손에 쥐어주는 선물 같은 게 아니에요. 투쟁하고 싸워야 됩니다. 양성평등에 대해서도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즌 말미나 끝난 뒤에 또 이야기 나누시죠.
Sounds good. Take care.
좋습니다. 그때까지 잘 지내시고요. 중간중간 서로 연락하기로 해요.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에이미 구테레스 메이저리그 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목소리)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이죠.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1920년대 미국 첫 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44부 1920년대 미국
1920년 대통령 선거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인들이 앞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미국인들의 생각은 바뀌었고 미국이란 나라가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1920년 이후 미국인들은 유럽과 국제평화기구에 대한 얘기는 더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미국인들은 자유와 인권, 세계 평화에 대한 열망보다는 물질적인 것으로 관심이 옮겨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독일을 누르고 전쟁에 승리했지만 미국의 젊은 군인 수천 명이 머나먼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미국의 많은 젊은이는 유럽에서 일어난 분쟁 때문에 미국이 큰 희생을 치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동안 미국인들은 생활 곳곳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았습니다. 연방정부는 이 철도와 해운은 물론이고 산업 생산까지 철저히 통제하면서 전시체제를 갖췄고 저 같은 평범한 시민들은 국가가 전시체제에 돌입한 만큼 불편함을 감수하며 참고 인내했습니다. 정치인들도 이 정당 정치도 잊을 만큼 공화당이니 민주당이니 할 것 없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했죠. 프랑스 파리에서 평화협정과 국제연맹조약으로 몇 달 동안 격렬한 논쟁이 오갔었지만 지금은 평화회담도 무사히 끝났습니다. 이 전시체제에 있던 통제들도 모두 해제가 됐고요. 전쟁 물자를 생산하던 산업들도 예전처럼 평상시 경제체제로 돌아가 일반 물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미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세계 평화나 인권 지킴이, 국제사회 지도자 같은 얘기는 더는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제 미국은 이 새로 선출된 워런 하딩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미국이 더 잘 사는 나라가 되는 문제에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1920년대 초 미국의 노동자들 대부분은 그 어느 때보다 임금이 높았습니다. 높은 임금으로 수입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여유자금을 갖게 됐습니다. 이 시기 미국인들은 이전 세대보다 문화생활을 누리면서 인생을 즐기는 데 투자할 돈이 충분했습니다.
높은 임금과 함께 이 시기에 새롭게 선보인 기술의 발전도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새로 등장한 기술은 미국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1920년대 초 등장한 가장 중요한 신기술 두 가지는 자동차와 라디오였습니다.
20세기 초 자동차가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기에 사람들은 자동차를 마차의 엔진이라는 기계를 실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자동차는 일부 숙련된 기술자들이 한 대씩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생산량이 극히 제한적이었고 가격도 무척 비쌌습니다. 자동차는 일부 특수층의 소유물이었고요. 미국의 일반 서민들은 자동차를 살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엔진을 실은 마차에 문을 달고 지붕을 덮어서 움직이는 거 본 적 있습니다. 자동차라는 건데요. 마치 말 여러 마리가 동시에 마차 하나를 끌고 이 손살같이 달리는 것처럼 정말 빨랐습니다. 어찌나 멋지던지요. 이 보는 순간 꼭 한번 타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자동차를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같은 서민들 수입으로는 엄두도 못 낼 가격이라서 그저 꿈만 꿀 뿐입니다. 이 넓은 미국 땅을 자동차로 빨리 이동할 수 있게 된다면 생활이 얼마나 편리해질지 생각만으로도 신이 납니다. 이 자동차가 더 많이 생산돼서 하루빨리 우리 같은 서민들도 쉽게 살 수 있는 가격에 판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900년대 초 자동차는 일부 특수층만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헨리 포드가 등장하면서 자동차의 대중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동차 제조회사인 포드의 창업주인 헨리 포드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자동차 왕으로 불리는 헨리 포드는 1863년 미국 중부 미시간주의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포드는 어렸을 때부터 기계에 관심이 많았고요. 고장난 농기계나 시계를 뜯어보고 고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헨리 포드는 디트로이트에 있는 토마스 에디슨의 전기회사에서 일하면서 작은 발동기를 개발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1896년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헨리 포드가 처음으로 만든 자동차는 자전거 두 대를 옆으로 연결해 놓은 것처럼 생겼는데 이름도 네발 자전거라는 뜻인 쿼드리시클로였습니다. 이후 헨리 포드는 투자를 받아 포드 자동차 회사를 설립했고요. 1903년 7월 15일 쿼드리시클로가 나온 지 7년 만에 드디어 일반 서민들도 살 수 있는 자동차를 선보였습니다.
드디어 포드사에서 만든 자동차가 거리에 등장했습니다. 우리도 자동차를 살 수 있다니 정말 꿈 같습니다. 포드 자동차 주문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서 디트로이트에 있는 공장에서 4기통의 20마력짜리인 T형 포드차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답니다. 마차 타고 다니던 우리가 T형 포드차 타고 달리면 기분이 어떨지 빨리 타보고 싶습니다. 그동안은 기술자들이 자동차를 한 대씩 생산했기 때문에 일부 재력가들만 자동차를 가질 수 있었는데 헨리 포드가 미국에서 제일 큰 공장을 세우고 획기적인 방식으로 자동차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포드 자동차는 앞으로 가장 빠르고 가장 믿을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될 거고 저를 비롯한 많은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게 될 겁니다.
헨리 포드는 자동 조립식 생산 방식으로 자동차 대량 생산 시대를 열었습니다. 포드는 자동차 생산 공장에 기계가 자동으로 반복해서 이동하는 장치인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했습니다. 디오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나실 텐데요.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거주하는 존 김 씨의 첫 번째 사연, 보이지 않는 출구 들어보시죠. 북한은 1967년 구소련의 진 부채와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맞교환하는 상호 우호 협정에 따라 러시아 삼림 지역 곳곳에 벌목공들을 파견했습니다. 1990년대까지 북한의 러시아 벌목공은 많게는 2만여 명으로까지 추산됩니다. 존 김 씨도 1990년대 중반 러시아 드림을 안고 동토의 땅 시베리아 아무르강 유역의 하바롭스크 체크 도민으로 갔습니다.
러시아 림업 대표부를 말하면 연합 대표 관악이 1연합 2연합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1연합 1사업소에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사업소에서 일했습니다. 사업소라는 게 나무 벌목하는 데거든요. 근데 저는 벌목하는 데 아니고 벌목해온 나무를 이렇게 검척한다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몇 방이고 립방수에 다 계산한 그런 검척 그게 있었어요.
직접 나무를 패시는 건 아니죠?
아니죠. 나무를 해서 가져오면 저희는 이제 립방수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수들이 립방수를 많이 받으려고 저희들인데 많이 아첨하고 그러죠. 네, 저희들이 짧게 립방수를 계산하면 작은 겁니다. 그래서 막 립방수를 저희도 쫄크죠. 대수적이면. 그러니까 그런 검척이라는 그런 데서 일했어요. 두 명이서.
여느 러시아 벌목공들처럼 돈을 벌기 위해 기대감을 갖고 왔지만 영하 35도 아래로 떨어지는 맹추위는 물론 열악한 작업 환경과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던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일을 하는데 돈을 안 줘요. 그래서 가만히 나가서 나무를 패고 땅 두짐해서 돈벌이 했어요. 근데 그 돈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간부들이 가지 말라면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 벌어서 간부들한테 이렇게 우리는 빠다리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고위고설이 일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안 되겠어요. 그러다가 제가
부당함을 견디는 동안 시간은 흘렀고 김 씨는 사업소를 이탈해 블라디보스토크의 건설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러시아로 나온 지 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98년도에 블라디보스토크에 제가 도망쳐서 친구들이서 돈 벌려 나왔습니다. 돈 벌려 나온 그 해가 김일성이 지금 3년 제사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돈을 4월달에 나가서 지금 7월 4일날이면 3년째거든요. 7월 8일날 3년째거든요. 같이 간 친구가 자꾸 들어가자는 겁니다. 이제 나왔으니까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돈을 막 벌기 시작한데. 그래서 너무 가자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는 뭐 도망치고 이런 거 없었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도망쳤으니까 죽이자 그러죠. 쫓아내보면. 그래서 저래 번 돈을 다 보위부장한테 갖다 썼어요. 몽땅 다. 그래서 거기서 면제됐어요. 그래 돈을 또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돈 벌러 나갔어요.
같이 나온 동료가 워낙 완강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다시 하바롭스키로 돌아간 김 씨. 이탈한 책임을 물으려는 보위부에게 그간 번 돈을 모두 줬습니다. 김 씨는 당시 구소련의 붕괴 후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서 러시아 측 일부 간부들과 북한이 불법적으로 벌목해 이득을 취하다 소송이 벌어지는 등 상황이 어지러웠다고 설명합니다. 그런 틈을 타 김 씨는 사업소를 빠져나와 일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정말 돈 하나도 손에 못 벌고 그냥 나간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저는 나갈 수가 없어서 요래저래 돈 벌으러 빠졌죠. 그래서 대표부, 우리 그 담체가 그 계속 이렇게 관계를 가졌던 보이지도원이 대표부의 건설 중대에 안 가겠나, 조금 가겠다고.
그러다 김 씨에게 돈을 받아가며 적잖이 이득을 챙겼던 보유부에 의해 김 씨는 임업대표부 건설 중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곳은 간부들의 배를 채우는 곳이었다고 김 씨는 회상합니다.
맞습니다. 대표부의 건설 중대가 있어요. 그 대표부 건설 중대가 한
러시아요.
예, 러시아에 그 건설 중대가 이 대표부 가족들 먹여 살리는 그런 건설 중대입니다. 돈 벌어서.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나 돈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간부들이 주머니 돈을 취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 중대가. 그래 돈 벌면서리도
임업소들은 해체돼도 그 대표부는 남아 있어요.
대표부는 그냥 있거든. 왜? 이연합 대표부는 그냥 건재해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그 대표부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도 그냥 건재를 했었습니다.
낮에는 임업대표부 건설 중대가 시키는 일을 했고 저녁엔 건설 현장에서 따로 일을 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인민군대 지원, 비료값 등의 명목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목적 아래 노동자들은 열심히 벌어 돈을 바쳤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저녁에 따로 나가 번 돈까지 모두 가져갔습니다.
인민군대 지원, 그러니까 인민군대를 지원해야 된다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군대 국가에서 이렇게 신발 주고 옷 주고 할 그런 형편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 해외에 나가는 기업들, 노동자들이 주머니 좀 다시 돈을 뺏는 겁니다. 그 돈을 우리가 정말 피땀으로 흘린 벌은 돈인데. 그리고 또 비료값, 농장들의 비료가 없어서 그 비료를 사야 되겠는데 비료값을 해야 된다고 돈을 또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거두는 데는 노동자들 안 내니까 언제까지 물어준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거두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근데 우리가 뭐 내일 나갈지 모레 나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라면은 돈을 달라고 이렇게 막 했어요. 그러니까 좀 잘못 보인 거죠. 왜 또 제가 그렇게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에 가는데 그 돈을 못 받고 그냥 가요. 그 후에 돌려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간부들은 계속 자기네 주머니에 돈을 채우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일을 해 주고도 내 돈을 따로 버는데 그 돈까지 뺏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가는 나라.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끊임없이 살아갈 궁리를 해나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저도 이렇게 술 장사람 했어요. 러시아 사람들 아는 것 많아가지고 알코올을 들여다가 술을 만들어서 팝니다.
아.
근데 그걸 이 대표부 안에서 못 팔고 바깥에다가 바깥에 러시아 아는 사람 집에 이렇게 해서 들여다가 팔고 근데 간부들이 알면 그거 계속 먹자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정도죠. 난 돈벌을 하려고 그거 가져와서 파는 건데 간부들은 그냥 먹겠다는 겁니다.
김 씨는 술 파는 일도 제대로 되지 않아 모직 천을 사다 파는 일도 찾게 됩니다.
소비트가 붕괴되면서 군대도 막 무질서했어요. 그러니까 막 군대 이 피복부에 있는 사람들, 이 식량관리부에 있는 사람들 그거 막 팔아먹는 겁니다. 동조림이라면. 그래서 그 저희인데 산 2시간 정도 기차 타고 오면 자르비네라고 유덴촌이 있는데 거기서 군복촌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사다가 또 파는 겁니다. 이걸 또 우리 중대장이라는 사람 알아가지고 천을 논아 먹자는 겁니다.
김 씨가 새로운 일을 찾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싫었어요. 왜? 난 다 같은 인간인데. 그전엔 전 그렇지 않은데 러시아 와보니까 우리가 너무 속해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불만이 많았어요. 겉으로 막 이런 표현은 안 했지만 돈 안 주는 문제, 내가 내 돈 버는 문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비법을 엄청나게 대해서 해요, 간부들이.
일거리를 찾아달라는 요구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시 김 씨 역시 당국의 눈을 피해 이 일 저 일을 찾아서 불법적으로 했던 터라 누굴 도와줄 처지가 안 됐습니다. 걸리면 처벌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과 처지가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러시아에 온 지 4년이 지난 1999년 10월, 김 씨의 행적이 누군가에 의해 드러나면서 김 씨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때가 99년도 10월이에요.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대표부에 저를 지금 체포하러 갔다는 겁니다. 러시아 경찰하고 안전부 보이스던들이. 그래서 저는 거기서 제 신발도 못 신고 동복을 걸치고 뗐어요. 저 잡히는 것도 좀 그렇지만 지금 5명이 지금 저기 숨어 있어요. 그 위치를 지금 그 사람들 알고 잡으러 간 겁니다. 그래 나와서 저는 택시 타고 길을 하니까 저리 가서 그 사람들 다 같이 다른 데를 피했어요. 그 다음부터 저희 지금 방황이 시작된 겁니다. 도망에 들어가면 저는 잡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탈북이 시작된 겁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안드레이라는 러시아 이름을 가졌던 존 김 씨. 김 씨가 북한 정권을 등진 건 이때부터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